자,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1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리니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높여진다.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그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도 지역도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높이실 때가 온다. 그들이 근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참 그야말로 이렇게 쫓겨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다시 온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면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러한 국가로 다시 선다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뭐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게 또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여기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 잘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지금 6천년 됐는데 6천년 내내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참그 비슷한 광경이라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처를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 또 여신들 섬기던 사람들, 공자 추종하고 조상신 섬기던 사람들, 해와 달과 별 섬기던 사람들, 부두막과 장독대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 대놓고 마귀 숭배하던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이러면서 몰려간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이고 실현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 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거기 끝부분에 2장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냐? 법이 거기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지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이제 예루살렘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산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산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그냥 예루살렘 자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성경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믿고 있을 것 같으세요? 소위 신학교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그냥 비유로, 은유적으로, 그냥 그 적당히 뜻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의 수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명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썼다, 어떤 신학자가 썼다 이렇게 해서 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불신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들을 보실 때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인터넷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데, 이때 법이라고 얘기할 때 덜로 이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할때이 법이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일까요? 성경에서 덜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때의 법은 무슨 법일까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왕국에서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간다 할때이 법이 모세의 율법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메시아 왕국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온,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된다면, 그러면 세계 법이, 세계의 모든 법이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국제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법이. 지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상의 국제법은 유엔 헌장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 헌법을 유엔 헌장이라고 보고 있고, 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법재판소,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곳들에서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어디서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워놓은 그러한 모든 법들,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오직 메시아께서 세우실 그 법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정의롭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뇌물이 없고, 뒷돈이 없고, 권력으로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일들이 없고, 편법이 없고, 야합이 없고, 뒷거래도 없고, 다 담합도 없고 권력형 비리도 없고 직권남용도 없고 그렇죠? 아모스 대언자의 말대로 공의가 물같이 의가 힘찬 시내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꿈같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누가 사모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사모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일이 조금 잘 풀리고 내가 그냥 어떤 나보다 큰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에 무슨 위로가 조금 오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온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이 세계관 자체가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뭐 내 앞에 있는 일, 뭐 이게 뭐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일이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해야 할 동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일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을 갖다 주냐? 뭘 하면 돈 많이 벌겠느냐가 아니라 뭐가 정의냐?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뭐가 정의냐? 뭐가 옳은 것이냐? 이 정의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일컬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창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있는 학교에서 그 1점 더 맞는 거 뭐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 맨 그거에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뭐가 정의냐? 세상이 정의롭게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온갖 부패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이 정치라는 걸 볼 때마다 참 점점 더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이 정치를 이렇게 맡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이러한 세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가 정의냐, 뭐가 공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정당한 그 법 집행과 응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꾸짖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내적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응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짖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부활한 다윗이 아마 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잘못될 것이 없고 다윗이 그러니까 소위 섭정을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에 실제로 앉아서 다윗이 통치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전쟁이 없는 세상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 이것은 전쟁 도구인데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걸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이미 있던 칼과 창도 녹여서 쇠로 만들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농사기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 지금은 잠잠해 지금은 한동안은 전쟁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 발발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이 된다면 전쟁 무기들을 다 폐기시키는 일을 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제는 전쟁 가능성이 없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지형도 조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짐승들의 그 습성도 바뀌고 그러면서 어쨌든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되어 있는 그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로부터 그 법을 받고 이러는 것을 참 목격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확신하기를 야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돼야만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폐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하는 이 구절이 또왜또 유명하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 앞에 그 청동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의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합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본 분들이 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머를 가지고 남자가 해머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 칼을 이렇게 때리려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을 보시면 이제 칼이 손잡이로 잡고 있는 부분에서 내려갈 때까지는 칼 모양이에요. 근데 쭉 내려가면서 요게 보습, 쟁기 모양의 그 보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 조각상입니다. 보습이 뭔지 잘 모르시죠? 뭐 저희 세대에는 사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뭐다잘 모릅니다. 이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참조만 하시면 이게 이제 청동 조각상 그 말씀드린 거고 이게 소의 쟁기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밭 가는 데 쓰는 쟁기 이렇게 소가 끌도록 한이 쟁기가 있는데 이 쟁기의 맨 아래쪽에 실제로 땅을 파는 그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쇠붙이 부분 그걸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쟁기의 붙어 있는 그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나무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실제 땅을 파야 되는 그 부분은 이제 철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제 표현인데,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엔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걸 보고서 야 유엔 본부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만만의 콩떡?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유엔 본부 사람들이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하나의 어떤 고대의 그냥 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뭐 하나의 문서, 좋은 서적, 교양 서적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면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거기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y shall beat 때리다는 beat their swords 칼들 여기 복수죠. swords into plowsh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들을 쳐서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본부 앞에 그 청동 조각상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Let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beat souls into plowsh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us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let us 우리가 뭐뭐하자. 우리가 뭐뭐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뭐하자. 우리가 뭐뭐하자. 예, 제일 먼저 바벨탑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바벨탑 사건 보면 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뭐뭐하자 우리가 뭐뭐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도록 하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뭐하자 우리가 뭐뭐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뭘한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그것을 사람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철학에서 나온 구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UN이라고 하는 조직, United Nations라고 하는 이 조직은 결코 성경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조직이고 마귀적인 조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과 철학으로 뭉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유엔입니다. 오케이.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꿈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교회 모임 내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이 질투와 이 수군됨과 이 오해와 뭐 이런 것들로 갈등과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물며 이 국가 대 국가는 정말 인류 역사상 내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 하는 건데요.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한두 개만 더 보면 미가서 4장 3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단어 하나만 다르고 이제 다 똑같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미가서 4장 3절이 이제 거의 똑같은 말씀이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이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수나귀 타고 입성하시지요. 여기에 예언된 말씀 성취하느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그래 놓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게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메시아 통치가 임하는 그때에 병거, 말, 전쟁하는 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친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도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8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처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하나 더 보시면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말고 우리 시편을 보십시다. 시편 46장 9절입니다. 시편 46편 9절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46편 9절입니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 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절들 보면 아까 이 신학자들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거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때 이런 것들이 성취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상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말을 그냥 아 좋은 세상 온다, 좀 평화가 좀 찾아온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전쟁 무기들을 다 폐기시켜서 다른 농사기구나 이런 것들로 대체시키는 그러한 때가 문자 그대로 이제 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케이.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저희의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키시고 저희의 또 재산도 지키셔서 저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면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자질구레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가 코를 박고 그것에만 킁킁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그 스케일의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안한 마음과 또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이 거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